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주교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우리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에 다시 가라 부당한 조정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 송사나 나기를 보면 반드시 사람을 내게로 유지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인 나기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너희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예기를 하고 일곱째 날에 쉬시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아들과 신을 죽으리라.
다같이 내가 내게 이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3장, 출애굽기 23장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지 않을 때 금수와 같다, 또는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아냥거려 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도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주로 재판, 다시 말하면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라는 재판이 상황 설정을 배경으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뭐냐? 공정한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강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재판에 있어서 주로 누구한테 해당되냐? 증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재판장에게 해당되는 조항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할까? 오늘 본문의 10계명 중에서 특히 우리가 살폈던 10계명 중에서 9계명에 연관된 내용으로 일상사에서 빚어지는 그런 각종 분교와 시비를 엄정히 가려주는 이 법정 관련법이 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3절은 증인에 관한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해주고 있고 4절 5절은 원수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대라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아, 꼬숩다. 그것이 아니라 보호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의 9절은 사사로운 감정을 배격한 엄정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10절의 12절 말씀은 약자에게 공정하게 뭘 제공하라? 쉼을 제공하라.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송에 있어 증인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장이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수 있죠. 거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다른 율법 규정들이 역시 그랬듯이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에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의 3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정의를 이루라.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하는 공정한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은 진실말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서할 때 그렇죠? 나는 보고 들은 거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내가 또 어떠한 위증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정 앞에서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의 공정함이에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9절에도 십계명 분별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허망한 풍설, 거짓된 풍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래서 이 풍설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바람이 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속담은 바람 타고 말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이 허망한 그런 뜻인데 유언비어 또 헛된 말, 거짓된 소문, 악한 말, 허망한 말, 파괴적인 언어 또 우리가 가십 다 여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자연스레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욕하면 그가 나한테 얼굴을 때린 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아파요. 예,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따뜻하고 힘이 생겨요. 예, 사람의 말은 소리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의미고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예, 말이 시댄다는 얘기가 그 말의 힘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복지, 즉 서로 잘 사는 사회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입에 많은 말을 어떻게 한다? 정의로워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 말을 잘 다듬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쏘아댄 말이라 생각 없이 쏘아댄 그런 이야기 때문에 뭐가 남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컷 비난하고 욕해놓고서 마음이 상열대로 상해 있는데 그래 내가 오늘 밥 살게 뭐 그럼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은하 중에 되죠. 사주의 뜻은 밥 사살고
순서가 바뀌었지. 순서가 바뀌었지.
인사를 뭐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의 첫걸음은 말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따스한 말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악하고 헛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넘어뜨리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는 것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거짓된 또 허망한 그 속이 비어서 무가치한 그런 뜻이죠. 가십과 같은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이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래서 사람이 아주 주관적이 되거나 말이 가볍게 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풍문, 풍설이 무서운 점은 그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하나 툭 건드렸는데 이게 다다다다다 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세웠는데 그 뒤에 좀 더 큰 거 세우고 좀 더 큰 거 세우면은 처음에 조그마한 거 세웠지만 그 미는 힘이 뒤에는 큰 것까지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의도치 않고 그냥 휙 던졌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보냐?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 어디서 들었어? 역시적 하면은 뭐 권사가 그랬대?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난 믿지 못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게 하고 심정이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바람 타고 간 그 말이 다툼을 만들어서 결국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인데 가식인데 그게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야야 누구 왔다? 벌떡이 나서 자리 바꾸지 딴 데 가지.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사람의 명예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런 말에 휩싸이면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볼 때 헛된 말이나 거짓된 그런 어마어마한 풍설은 전적으로 사단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풍설, 또 허망한 말, 거짓, 증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같이 먹는 우물에다 독을 뿌리는 행위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결국 너 죽고 나 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모욕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주의하며 살 수 있을까? 아예 이 말을 안 하고 살면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누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좋지 않게 할 때 듣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화제를 바꾸든지 지혜롭게 피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런 말을 할 것 같다면 사실만 말해야지 내 주관적인 해석을 거기다 덧붙여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살펴듯이 그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마귀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주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지는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한 풍서, 거짓말, 남에 대한 비난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 자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나라도 다 복지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인도가 그런가요? 선교사님 갔다 와서 그런 얘기 보면은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 한데 속인데 그래서 그 속인 것이 잘 되면 오늘 신이 도와준 거고 속인 것이 들켜서 뽀록나면은 오늘 신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복지 사회가 될 수 없냐는 얘기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아무리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거짓말과 헛소문과 유증이 난무한다면 그 사회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복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요? 언어. 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거짓된 풍설을 전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인과 연합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아가 악인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가 쓰는 수단이 된다면 마귀에게 연합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말에 있어서 바른 말, 그죠? 악한 말이 아니고 허망된 말도 아니고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거신정한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일단 내 개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지난 어제 큐티할 때도 기도의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냐는 그런 나 자신을 먼저 알 때 그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다.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의 처한 위치를 알듯이 오늘도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갖고 오늘 예배자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그럴 때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풍설과 거짓을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세요. 2절 말씀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다수가 모였다고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두어서 잘못을 가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문제는 그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은 증언할 때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다수의 원칙이 그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정치한 사람일수록 더 절대적으로 이 다수의 견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의 압력에 기울여게 된다면 그것이 공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결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에 치우쳐서 다수로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진리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간다고 그게 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수로 이긴다가 아니라 진리로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산정과 있는 말씀처럼 진리는 사람들 이 길이로다. 그렇죠? 진리의 편에 서도 우리를 부름받았단지 그냥 상황 봐서 다수의 편에 서서 진리가 왜곡돼도 다수의 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치인이 아니라도 대개 세상의 원리와 정신은 다수의 편, 궁중의 압력에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있어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살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다수의 압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힘이라는 것이 경험되시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는 그런 관계의 깊이 속에서 나오는 영향인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수에 눌려서 판결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관이라도 다수의 위세에 눌려서 옳은 판결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왕왕 있어요. 자, 아합 왕 때에 모든 선지자가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춰서 아합 왕이 원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자는 모두가 두려워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전하다가 학대받고 투옥되는 거예요. 아합왕의 비유 맞춰서 왕이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미가야는 아닙니다. 왕이 나가면 전사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해서 학대받고 투옥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수의 악우성에 굴복한 빌라도가 내린 판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판결하게 내가 죄가 없다. 자기 보기에도 죄가 없다라고 했고 죄가 없다고 했으면 그렇게 판결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럼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내주십시다. 정치 생명의 위협받아서 어떻게 했죠? 다수에게 굴복해서 정의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편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왜곡된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 다 의인이고 부자는 다 악인이다. 그런 선입견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자, 가난하다고 다 편들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증언과 관련해 주신 말씀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동정심 때문에 정의 자체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드러지 말고 6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성경은 부자도 불의할 수 있다 말씀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의 의와 불의를 구분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죄인임을 아시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이 점에서 정의는 가난에 우선하는 거예요. 동정심이 정의를 굽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반대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그런 편견으로는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음식을 훔쳐서 먹었다. 그러면 동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정의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정당한 판결로 사회 정의를 이루라. 공정한 재판장이 되라.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증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지만 6절에서 9절은 재판장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판장의 경우 그 해당하는 규정을 일러주고 있는데 증인의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 삶에 적용되듯이 재판장은 언제나 뭘 세워요? 정의를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7절 말씀이 정의보다 뭐가 앞서지 말라는 얘기요? 동정이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보다 동정이 정의보다 앞서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판결하거나 혹은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트레드라고 해서 그것을 규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밝힘으로써 악이 심판받고 의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그 사회가 어떤 사회요? 복지가 제대로 되는 사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말씀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15장, 19장 15절에도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레위기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 뭐다? 정의라는 얘기예요. 정의, 공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정의를 희생시키거나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그 사랑을 보듬어주고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6절에 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죠? 그러니까 동정보다 앞서 가야 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 사랑이란 틀을 쓰고서 그것이 동정이 정의보다 앞서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거짓으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 언제나 의롭게 판단하는 얘기예요. 자, 7절은 사실상 1절과 같은 그런 반복의 강조입니다. 7절은 거짓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8절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래서 뇌물이 또 역시 뭐 되지 말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뇌물 자체가 사회의 골칫거리였답니다.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집트에서 뇌물은 이렇게 규정하고 표현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이다.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요. 뇌물을 주고 돈이 흥행하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뇌물에 관계된 그런 병폐인 것입니다. 돈이 정의를 굽게 하지 않게 할 책임이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을 굽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정의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뇌물로 승리한 사람은 앞으로도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먹히니까. 그럼 재판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자, 뇌물 먹은 재판관 때문에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슴 치며 아파하죠. 그리고 그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나도 돈 벌어서 뇌물로서 승리 이겨보려고 상대를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전체가 죄를 물먹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길 바라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할 그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여전히 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 때문에 편견받는 사회가 아니라 돈과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복지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자기 원하는 풀어서요, 풀어서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하니까 그것을 풀어준다는 그런, 낙심치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해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건이 뭐란 얘기야? 재판 역시도 곱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9절에서는 뭘 말해주냐면, 외국인이라고 해서도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외국인이라고 해서도. 재판의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의를 굳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외국인에 대한 재판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법적 권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당하면 늘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국인이라고 해서도 부당하게 정의를 굽히지 말라라고 일러주겠습니다. 정의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이든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본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정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것은 자신들이 애굽에 수백 년 동안 나그네와 애굽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에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재판장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진실의 기준을 요구하시면서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공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돼야 할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도 공정하게 하고 또 재판도 공정하게 하는 그런 복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원수와 또 약자를 공정하게 대하라.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 등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가지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쉽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은 어떻게 보면 1, 2절 읽고 문맥이 갑자기 끼어든 내용처럼 보입니다. 또 10절, 12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정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오히려 이 뒷부분 속에서 절기 얘기할 때 그때 말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라 일러줍니다. 이 말씀은 원수라도 공정하게 대하라는 요지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헛된 말, 허망한 말, 풍설,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바른 진실된 말로 증인 앞에 설 것을 일러주면서 원수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공정하게 대하라.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를 공경에서 건질 수 있는 여유가 나한테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4절 5절이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집에서 길 잃은 그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네 집 소인데 나한테는 원수지가 아니야. 그럼 그한테는 소나 나귀는 재산 중에서 가장 비싼 재산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성향은 그냥 못 본 차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주인의 잃어버린 소를 끌고 와서 엄한 대당에 매놓는 거예요. 도움을 찾을 수도 없게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5절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나귀가 엎어진 것을 본 상황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쌤통이다.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 대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술 지그시 깨우면서 웃는 거. 그렇게 지나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나만 상처에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충분히 남고 그렇게 하고 싶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즐기는 상황이 없잖아 있어. 근데 이것은 죄인의 성향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원수가 곤경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는 태도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보면 알겠지만 또 계속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보고 당중에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안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언합니다만은 그 중간에 뭐냐면 이방인들 하나님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깨숩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어떡한다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공격을 당할 때 기뻐하는 태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잠언 24장 17절 볼 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뭐요? 표현을 안 했어도 하고 꼬셨다.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에돔이 유다를 멸망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5장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이라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원수가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더라도 잘못될 때 웃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본성으로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누구한테? 자기 백성한테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에돔이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원수를 향해서 가져야 할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 잠언 25장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25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상처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꼬셨다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45절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다 악인과 의인 다 함께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언제나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마땅히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율법의 모든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율법들, 또 거기에 나타난 그런 조항들, 시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그 시민법들. 그렇지만 동일하게 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이 그 율법의 규정은 원수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상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쉽습니까?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죠? 우리 본성,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어느 한 계명도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니고서는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주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은 남편은 결국 원수가 부끄러워서 모여 회개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몫은 오직 원수에게 뭐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본성의 능력이 아니라 뭘로 내 속에 내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공정하게 대하는 원리, 이것은 우리가 재판에서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원리와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자기 원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때 사실 아닌 것을 그 사람의 불리하게 증언하는 일도 가능하고, 재판장이 개인적인 악심 갖고서 판단을 굳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들어가라, 공정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왜 4절 5절이 증인에 대한 권면과 재판장에 대한 권면 사이에 그렇게 끼워넣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그것도 뭐라는 얘기요? 약자에 대해서 쉼을 주고 공정하게 대하는 얘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다루는데, 요새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은 이제 뒷부분 14절부터 19절 새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연결시킨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예배의 주제로 연결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생각하는 것인데, 이 안식일은 예배와 깊은 관련된 규정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이하에도 이 설명하는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다루기는 그런 절기를 다룰 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니고 강조점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농경사에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깨우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안식년을 지지하는 것은 다시 그런 이유만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의식법 차원이 아닌 사람과 짐승을 위한 자비의 법으로서 오늘 여기에 끼워넣는 거예요. 14절의 절기와 예배에 끼워넣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거룩한 이유는 예배를 위한 의식법 차원에서가 아니라 농사법의 효율이거나 환경보호도 아니에요. 물론 쉬고 그 다음에 하면 더 잘 경작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다루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과 짐승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년이 될 때 안식년은 내 백성의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을 명한 유일한 얘기예요. 땅을 묵혀두면 찌푸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또 뭐가 나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먹고 또 짐승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배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떤 예배나 어떤 그 제사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속한 약자들에게 공정한 음식과 물을 쉼을 제공하는 얘기예요. 안식의 규정도 안식년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여기서 명해줍니다. 사람과 짐승이 평상적 노동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의 정의적 차원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들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이 왔다 들어오면 그 주인이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나 먹는 거지. 그러니까 쉴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일반서에도 없었지만 더욱이 종들에게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풀려난 지 불과 3개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 고생했다면 나중 형편이 좋아서 종을 부릴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래 나도 네 마음 알아. 쉼쉼해. 그거 아니라 고생해봐라. 마치 시집살이한 시모가 연예인도 막 시집살이 시키듯이. 하나님 이제 너희가 자유인 있고 자유인으로 부르시면서 그 종들을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안식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의무를 하면 다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안식일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를 감당하는 날일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의무를 수행하는 날,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집에 부리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 자녀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짐승들도 쉬고 숨 돌릴 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나 이렇게 완전한 복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휴식과 재충전까지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도 같은 말씀이요. 논이나 밭에 농사할 때 6년 동안은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거두고 7년째 되는 해는 곡식을 심지 말고 놔두어서 땅도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고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돋아나는 곡식들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가 먹고 나그네와 짐승들이 또 거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땅을 배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농사하는 사람과 나그네를 배려하는 복지의 차원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땅 주인할지라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어먹었으면 감사하면서 한 해는 묵혀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나간 애가 내 땅에 난 곡식들을 먹게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지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도 해마다 연속해서 곡식을 심으면 산성화되어서 소출이 줄고 병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농사 못하는 땅이 된대요. 그러면 7년째는 묵혀두어서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렇게 해서도 농부가 한 해 동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땅도 힘을 얻어서 다음에 더 많은 수출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농사짓는 농부는 쉴 수 없는 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라 그러면 소와 나귀가 숨을 돌리고 종과 자식들도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 역시 복지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인간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쉬게 하면서 그 안식일을 주십니다. 여섯째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일을 멈추고 숨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 집에 부리는 남종이 너희들은 다 일곱째 안식일에 쉬어서 충전케 하라. 이것이 복지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쉰다고 마냥 쉬면 마음의 심령까지 풀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모이라 일러주고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와 영의 힘을 충전시키는 것이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휴식제도죠. 그러니까 진정한 목재의 기본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짓말, 허망한 풍선을 말고 정직한 생활하고 가난한 사람 편들어서 부자를 구박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빈부 모두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 엿새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고 영역을 충전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위반되는 모든 목적은 결국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들리게도 말라.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 법을 말씀하다가 다른 신의 이름을 들리게도 하지 말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절대적인 하나의 법을 상대적으로 취급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지의 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복지를 한다 합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도의 의중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복지를 건설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주의하라는 얘기죠. 삼가가. 그래서 거듭난 하나의 백성들은 거듭난 본성, 하나의 본성을 받아가지게 된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오해할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본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감당한 힘과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계명들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 없다 생각하면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 말씀들이 내 삶의 유효한 삶의 원칙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이 율법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채 정치하니까 나라가 엉망인 것이고 이 말씀을 모르고 사람을 가르치니까 교육이 도리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리고 결혼하니까 결혼생활이 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인간답게 살아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저희 여러분이 말씀대로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